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원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을 너무 한 개인에게 집중해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직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책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더러는 제3자가 섣부르게 위로한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잖아. 이제 마음 풀어. 이렇게 말을 했다가 오히려 더큰 상처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한 사람 또한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단락에는 예수님께서 복과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셨다고 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뜻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복과 화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 공동체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떠한 공동체로 발전을 했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개인의 마음에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공동체, 그리고 우리 직장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문화를 깨닫고 복음으로 빚어져 가는 것에 소망을 두어 그렇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참 친숙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기간이었던 1세기 유대사회에서는 이 가르침이 매우 생소하고 낯설은 가르침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원수에게는 마땅한 보복을 가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를 두는 성경의 토라의 말씀에서도 동해보복법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해보복법 들어보셨습니까?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이 동해보복법입니다.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 말씀은 보복을 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땅히 상해를 입혀도 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신 이유는 인간 안에 있는 지독한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별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과 탐심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낱낱한 실체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죄성의 마음을 아시고 이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렇게 보복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런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복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법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요, 유대사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해보복법을 정말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으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되돌려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사랑과 용서는 남지 않는 그런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1세기 고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글을 보면요, 세자누스는 드루수스가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독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드루수스는 누구일까요? 드루수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아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재위했던 황제입니다. 성경에는 디베료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디베료 황제 들어보셨죠? 이 디베료 황제의 아들이 독사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독사를 한 사람이 세자누스입니다. 이 세자누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하입니다. 왜 독사를 했다고요? 물론 여러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겠지만 드루수스가 세자누스의 얼굴을 때린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독사를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세자누스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원수를 갚아라라는 말씀이 더욱 정의롭게 여겨지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 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는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나 대중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이 받는 명예이고 명성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였어요. 자신이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 이것에 거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명예롭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수치예요. 인간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것만큼 매우 불쾌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치를 당한다면 더 이상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될 수 없고 편견과 차별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예로운 사람을 곁에 명예로운 사람의 곁에 있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예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곁에 두고자 했겠습니까? 자신과 대등한 명예로운 사람을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사람, 자신보다 좀 하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곁에 두지 않았어요. 자신과 대등하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조금 더 명성이 높고 명예로운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자누스가 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황제의 아들인 두루수스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루수스가 자신이 죽여도 되는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기초는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헬라 로마 제국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힘과 명예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사랑이 매우 낯설고 생소한 가르침인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힘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는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설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이루는 사랑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이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 사랑을 베푸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원수예요.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하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 모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명령에는 네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와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선대하라, 세 번째는 축복하라, 네 번째는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극적인 행동을 반영해서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래요. 여러분, 이 축복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수뿐만 아니에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러한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누가 하시는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신적 사랑이에요. 사실 이 사랑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신적인 사랑,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수조차 사랑하는 거 얼마나 불가능합니까? 나에게 조그만한 해를 가한 사람에게 사랑 아니고 친절을 베푸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그 일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범위가 아주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사랑의 구체적인 네 가지 실천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입니다. 우리가 6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허리를 펴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첫 번째 이 사랑의 실천은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라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뺨, 젖뺨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오른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야민인데요, 이 야민이 사용된 본문을 살펴보면 오른손, 오른쪽은 축복, 권능, 영광, 도움에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광, 축복, 권능,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느 편으로 받습니까? 오른쪽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과 영광과 도움을 받는 편이 오른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편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른편이 맞았어요.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우린 보통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면 딱 때리면 왼편에 맞는데, 오른쪽 뺨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한 대 맞는 거예요. 일단 한 대 맞았어요. 맞고 손등으로 확 친 거예요. 모욕적이잖아요.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뒤에서 맞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뒤에서 팍! 여러분,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미시나에 보면요, 고의적인 이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면 이 모욕의 정도가 4배래요. 4배만큼 더 모욕적인 행위를 해도 돼요. 보복을 가해도 된다고요? 이게 마땅한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생소한 낯설은 가르침으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여러분, 한 대 맞았다고 해서 한 대 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회는 어떤 사회였다고요? 토라에서조차도, 물론 그 의미가 아니었지만 한 대 맞으면 보복할 수 있었어요. 미시나에서 한 대 맞으면 네 대 때릴 수 있었다고요. 그게 합법적인 거였어요. 헬라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맞으면 죽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신하가 이 왕자를 죽인 사건이요. 어디 내 뺨을 이러면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명예가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당연시 여겨졌다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는 한 대 맞았다고 한 대 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더 때려라고 왼쪽 뺨을 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질서고 문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복을 생각해봐요.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런데 또 한 대를 보복해요. 때려요. 맞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보복을 해요. 그러면 또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 보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러한 곳이 어디입니까?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자행되는 거. 그러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서로서로 죽이고자 막 노력하고 헐뜯고 때리고, 나 맞았어 그럼 너 때릴 거야. 여러분, 이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문화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 보복의 순환을 너의 선에서 끊어달라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 공동체에게요. 누구에게요? 교회 공동체에게요. 그렇게 서로서로 피해 보복이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군가는 맞았으면 왼쪽 뺨을 대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문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 겉옷은 약간 자루 같았어요. 그래서 목이 뚫려있고 큰 자루를 이렇게 얹혀 쓰고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에는 속옷을 입고 겉옷을 이제 걸쳐 입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은 이 겉옷이 몇 개 있었어요. 타양이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가난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개 있는 이것이 거의 이 사람한테는 재산이에요. 잘 때도 이불처럼 쓰고, 어디 갈 때도 이거 하나 있으면 보따리로 이용도 하고, 거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겉옷을 재산 삼아서 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는 법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서 겉옷을 맡긴다, 저당 잡힌다 하더라도 밤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게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겉옷을 빼앗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겉옷을 빼앗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율법에는 겉옷을 저당 잡혀도 밤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겉옷을 빼앗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강도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강도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제는 오른쪽 뺨을 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한 사회 안에서요. 그런데 이제 겉옷을 빼앗는다는 것은 외부의 침략까지도 당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겉옷을 빼앗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강도들이 와서 겉옷을 빼앗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비, 이 사랑이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립니까? 침략을 당하는 민족을 생각했을 때 겉옷이 벗겨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소고까지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힘보다 무엇이 세냐면 사랑이 세요. 이사야 11장 6절 말씀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표범과 어린 사자와 곰이 같이 막 약한 짐승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심지어는 아이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입에 손을 대어도 평안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누가 강합니까? 당연히 표범이 강하고요. 어리다고 하지만 사자가 강하고 힘이 강하고 그래서 힘의 주도권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는 이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끌고 함께 먹고 함께 장난치고 무엇이에요? 이 안에 무엇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옷을 너희에게 달라고 했을 때 너희에게 속옷을 주어도 너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내 겉옷이라도 차고 내 속옷이라도 갖고 있고 빨리 겉옷 빼앗아서 빨리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절대 힘이 아니라 사랑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헬라 로마 사회는 끊임없이 빈곤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소용돌이에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빚지고 항상 그 부채가 가득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도움을 주는 일은 되게 없었어요. 난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라. 근데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양식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너한테 구하면 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참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이 서울역 사랑나눔부 사역이에요. 예전에 교회 부임한 지 별로 안 됐을 때 한 2년, 3년 정도 됐을 때 화요일날 서울역 사랑나눔부가 하는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도시락을 주는, 밥을 주는 사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줄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다른 어떠한 말도 없이 그냥 밥을 주었어요. 그냥 그들의 끼니 한 끼를 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대화를 나누는 게 사역의 거의 다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 이렇게 거저 주었을 때, 이렇게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 더 깨달은 것은, 아, 노숙인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내가 함부로 판단할 분들이 아니구나. 왜냐면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세계가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의 생각과 그 사고에 때로는, 아, 이분들도 정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거구나. 제가 그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달라고 했을 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좀 달라고 하면 넉넉하게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은 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에 생색을 내거나 차갑다면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리자가 되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초대교회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 누구의 것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 소유의 그 권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당시 시대는 개인의 명예와 수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사회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거와 똑같은 선물을 줘야 됐던 사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줘야 되고 줬다면 받아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나타내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하나를입니다.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하나를 받는 것. 이것이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며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러한 직장 공동체, 선교 공동체, 여러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십니까? 이제는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 참으면 뭐가 돼요? 호구가 된다. 여러분, 이런 어록이 있더라고요. 이 사회가 여러분 그만큼 악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는 사단이 아직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힘과 명예가 그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주입시켜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사랑을 이 사회에 계속 주입을 시켜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또 주장을 해야 됩니까? 맞아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우리는 미련한 자이기도 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에 반대되어서 우리는 무엇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반대되는 원리로 살아라입니다. 세상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문화대로 살아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도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 사랑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셨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실패한 거야. 그거는 네가 잘못 사는 거야. 넌 어리석은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 가운데 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하나 예화를 들 텐데요. 이미 이것을 들은 분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진, 우리 간사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일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다가 한 자매가 저를 불렀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갑자기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고 나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제가 싫어요?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싫구나.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남자 숙소에 가가지고 친한 형제한테 형제님, 저 자매가 저 싫다고 하는데 제가 좀 싫은가요? 제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나요? 이거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매랑은 좀 거리를 두고서 이제 지냈어요. 왜냐면 저를 싫다고 하니까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훈련의 마지막 코스는 전도여행입니다. 전도여행은 이제 삼지망까지 쓰게 되는데요. 그 삼지망 중에 한 나라를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지가 발표되는 날 얼마나 두근두근 거립니까? 근데 이제 이름이 떡떡 뜨더라고요. 김성원 딱 하면 팀장이 돼버렸어요. 제가 김성원 뭐 누구누구 딱 이렇게 뜨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 떠요? 자매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자매가 저 싫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러한 마음 주시더라고요. 무슨 마음이냐면, 성원아, 네가 졸업하는 건 내 관심이 아니다. 너는 알아서 잘 졸업할 거다. 근데 저 자매를 졸업시켜라. 이러한 마음을 갑자기 저한테 떡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모임을 진행을 하는데, 자매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재정이 없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저희 가정도 너무 재정이 없는데, 이 자매가 한 150만 원을 채워야 되는데 20만 원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20, 30만 원밖에.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가지고 후원을 요청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서 요청하고 진짜 은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재정이 다 채워지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태국을 가는군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를 싫다고 했던 자매가 이제 식사를 담당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이 일은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요 하세요 하고 이제 식사를 담당하게 했는데, 저희가 일곱 명인데 항상 현지식을 먹어야 된다고 참치도 하나 혹은 두 개, 김도 하나 혹은 두 개. 그러니까 일곱 명의 젓가락이 다 그 하나로만 꽂히니까 다들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 나 그래도 좀 깨끗한 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마음이 막 힘든 거예요. 이 자매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버스에 올라타면 항상 제가 두리번두리번 이 자매 괜찮나? 저 자매 괜찮나? 눈치를 보니까 어느 날은 저한테, 형제님 너무 눈치 보시는 것 같다. 눈치 좀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 진짜 안 되겠다, 어떻게든 우리 팀이 잘 끝나야 된다 라는 생각에 시스터스데이를 했습니다. 이 시스터스데이는 뭐냐면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매를 위한 날이에요. 자매들을 이제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모닝콜도 해주고 식사도 준비해주고 모든 에스코트를 이제 형제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두 명밖에 없었거든요. 저랑 형제 한 명. 그러니까 아침에 모닝콜을 해도 두 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형제님 내일 우리가 이 분위기를 되게 좋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생각 얘기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시끄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자매님 죄송해요 시끄러워요 막 이러면서 미안해요 하고서 막 또 도망쳤어요. 그래서 아 시끄럽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날 밤이었어요. 아 그래도 우리가 가기 전에 잘 끝내야지, 그런 생각에 애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찬식은 무엇이냐면요, 서로의 입에다가 떡을 띄워주고 또 이렇게 포도주를 주면서, 포도주스를 주면서 서로서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 애찬식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 간사님들 꼭 해보세요. 근데 물론 여러분, 제가 그 자매한테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기타 치면서 서로서로 이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갑자기 이제 자매 리더가 그 자매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아, 자매님, 아, 막 이러면서 네 살이나 많은 언니가 계속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하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막 사도신경 외우면서 뚜껑 잡고 막 주기도문 외웠던 그 뚜껑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팍팍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하늘로. 더 이상 내가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제가 정색을 하면서 그 자매한테 화를 냈어요. 자매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당장이라도 자매님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인 거 모르세요? 자매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였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군, 여자군 다 울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팀 깨졌어! 이러면서 막. 근데 제가 그 다음날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참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이상 참지 못한 팀장의 모습을 보고서는 울고불고 다 날아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날부터 미안하다,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 얼마나 사과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의 지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자매가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내는 나라에 태국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태국으로 오게 된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보통 1지망에 다 가거든요. 아니면 2지망 때. 이 자매님은 3지망까지 태국을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어간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물어봤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근데 그 교장 선생님 너무 정직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환아 너라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다른 간사들은 안 받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에 이 상처가 돼가지고 당장이라도 그냥 그 훈련은 그냥 끝내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잘 이게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잘 수련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제 끝났다. 그냥 이렇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끝났구나. 그리고 그냥 선교가 이렇게 좀 아쉽지만 이렇게 끝났네.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선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사이클럽이라고 있었어요. 사이클럽에 자기 은혜 받았던 내용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8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글이 무엇이냐면 저희 팀 이름이 해피타일랜드였거든요. 사랑하는 해피타일랜드.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형제들한테 몹쓸 짓을 당하고 항상 학교에서는 왕따였고 나는 전혀 용납과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했던 이 시간, 이 선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용납과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성원 오빠 미안해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이러면서 제가 그거 미안하네. 그 밑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이랬던 진아 언니 미안해 이런데 진아도 미안하네 이러면서 눈물이 막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딱 기억나더라고요. 성원아 너가 졸업하는 건 내 관심이 아니다. 얘를 무조건 졸업시켜라. 그때 알았어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어요. 사실 그때 돈이든 힘이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 앞에서는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지금도요 제가 한 17년 됐거든요. 이렇게 지난 지가 17년 지나도 어색하지 않게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 자매가 저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 싫어한다는 이유를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되게 편하게 산 줄 알았대요. 근데 저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해가 풀렸지만 그 자매에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다 그냥 참는 거였어요. 그냥 진짜 다 인내하는 거, 참아주는 거. 근데 그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나를 용납해 주는 거, 나를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 사랑을 느끼게 해준 거.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비수를 꽂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그 고통의 순간이 가득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 누구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세요. 저는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피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드려요. 때로는 내가 한번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한번 참아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듯한 고통을 당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8개월 뒤에 싸이월드에 보면서 제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바라보시는 시간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문화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탐욕과 탐심,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그것이 팀, 조, 목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그 공동체에 성령의 하나됨과 사랑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